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독했는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에서 깨뜨린 언약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말씀들을 위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4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며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언약과 신언약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11절과 14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도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과 기도하지 말라는 하느님 말씀에서 그들은 어떤 상태인가? 마지막 질문인데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누군가의 생명 위협 또는 해로움을 당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그 유대의 15번째 왕인 요시아 왕입니다. 선한 왕인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22장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요시아 왕이 그 6절에 보면은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 수리함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반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 내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읽은 그와 같은 그 영적인 회복하였음을 요시아 왕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니라. 이는 이 백성을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라는 것을 읽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구명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 같은 저주를 준다는 그런 내용의 그 율법인데, 이것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회개를 했죠.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요시아 왕의 그 아들들과 손자가 왕위를 그 네 명이 이어받았는데, 그 악한 왕들에 의해서 요아스와 또 요아김, 요아긴, 시디기야 왕에 이어서 이와 같은 악한 왕들에 의해서 결국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돌아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그 구약의 그 언약은 보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는 그 내용이죠.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26장에 여러 가지 그 복 받는 그 풍족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이 되는 이야기 나오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저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에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교제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계속해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약의 언약인 하느님 율법을 주셨죠. 이것을 순종하면 복주고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죠. 그럼 불순종하면 심판하고 저주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셔서 대속하게 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한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언약에서는 즉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구언약인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하느님 언약을 깨뜨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그 구언약이죠. 즉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남쪽 유대에 그 대해서 말하는 거죠. 벌써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그 구약의 모세한테 주었던 그 명령을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모세에게 주어진 축복의 그 명령과 저주의 명령을 다시 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된 그 율법을 읽었고 절반은 에벨산 앞에서 섰다. 그 에벨산은 저주되는 그 율법을 읽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이 그 낭독을 듣고 이쪽에서도 아멘, 또 저쪽에서 아멘, 이제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어겼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미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구 언약은 순종과 행함이 있죠. 순종을 하고 행하라. 그러면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 하신 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그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한다. 이것이 이제 다르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이고.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약과 세뇌 공통점은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느님 되겠다. 즉 하느님과 교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거가 서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죠. 우리가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얘기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고 사귐의 펠로십입니다. 즉 주님과 한 몸이 됐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끼리 한 몸 됐고 그 전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형제와 자매 나아가서는 이웃 사랑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얘기했죠.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 사랑하라. 즉 사랑의 관계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전부 다 아가페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럼 모든 율법을 이루는 그 핵심이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 사랑과 이웃 간의 사랑인데 여기 이제 이웃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도 포함되죠. 거기에 대한 사랑이 이제 넘치는 거고 요한일서는 기독교인들 간의 관계입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이제 이웃이 아니라 형제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주님의 머리시고 한 몸이 되는 형제에게는 그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교인들은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다 같이 형제라서 한 몸이므로 사랑을 그 쉐어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5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을 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려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 이르되 아멘 여호와 하였노라.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만취시켜주 아멘. 아멘의 뜻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다시 구의 언약은 듣고 지키는 거죠. 이 지키는 게 본인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제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시나 또다시 순종하라 준행하라 이렇게 했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으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모든 규정 행하지 않으면 결국 저주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항하는 그런 게 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겨선 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오늘 언약을 깨뜨렸음 이것이 오늘 그 제목으로 정했죠. 그러니까 구 언약을 깨뜨렸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죠. 부르짖지도 듣지 아니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을 넘었는데 이 선이 뭔가 회개해야 될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지나는 거죠.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어찌되면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듭니다. 믿으려고 하여도 믿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could not believe, not would not, could not입니다. 그런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12절 볼게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너 신들이 너 성읍과 수와 같도다. 도시의 수와 같다는 거죠. 그 신 우상들이 너희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과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 바알 우상은 그 대표적인 우상이죠. 여러 가지 많은 그 우상들이 있는데 최근 고고 학자가 구 다윗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상 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철로 된 우상, 나무로 된 은, 흙으로 만든 우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보니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14절 또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들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을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지에도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 14절은 11절과 관계가 있죠. 내가 부르짖지라 내가 듣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구절은 7장 1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4장 11절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또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공의의 하느님이시므로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있죠. 반드시 오죠. 그러니까 주님께 삶을 헌신하지 않으면서 죄에 있을 때 본인의 기도, 다른 사람의 도구 기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죄에 대해서 항상 회개를 해서 죄를 떠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지 말라라든지 부르짖지 말라가 되지 않은 것은 첫째는 회개할 때가 있는데 회개할 때를 지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심판하는 때가 옵니다. 그 심판하는 때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 나의 사랑한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너 재난을 피할 수 있겠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가 뭐냐면은 구약의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남은 걸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그리고 백성들 교제 신학에 말하는 그 요한이 1세에 나오는 그 구절처럼 바로 우리 형제들 간의 사귐과 그리고 하느님과의 그 사귐을 나타낸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그 성찬식에 그 서로 떡을 나누고 그 포도즙을 나누고 이와 같은 그 은혜 하나의 몸이라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악한 음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에 보면 루드로 나왔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더러운 그러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겠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끌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여기에는 예레미야가 가지가 꺾였다 했는데 이 감람나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나타낸 감람나무죠. 우리 시편을 보면은 그것이 이번에 책을 이제 절 때 이것이 감람나무가 표지가 되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가지 꺾였다 했죠. 로마 11장 27절에 또 바울도 이 감람나무를 또 비유로 들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 감람나무 가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 두려워하라. 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너가 원 돌 감람나무의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으심을 받았다.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죠. 얼마나 저 자기 감람나무의 접으심을 받으랴. 그게 하느님께서 나중에 이 원 가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에서는 그 가지가 꺾였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원래의 그 뿌리로부터 있는 그 줄기로부터 가지가 꺾여버렸다. 이스라엘인들이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재앙을 선언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것. 이와 같은 거 에스겔 8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있는 그 이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했죠. 그 예언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 보면은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거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가증하고 악한 일 여러 가지 많은 그 우상 숭배들을 보는 것으로 한다.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가지가 꺾인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18절부터는 아나돗 사람 즉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암살 음모를 알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첫째는 도망가서 숨어야 하는지 두 번째는 본인이 가서 스스로 싸워야 되는지 세 번째는 하느님께 어떻게 할지 물어볼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세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즉 하느님을 위한 일이죠. 하느님 사역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세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독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주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죠. 이제 여기는 구약되기 때문에 이는 이 눈은 이기 때문에 이를 보복하라 했죠. 만약 신약에 기도하면은 그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 즉 자기 고향 사람들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야 되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노라. 즉 하나님 사역을 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협박을 하죠. 그러면 죽을 거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라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배고파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꼭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이제 세 가지를 볼게요. 4절에 이언학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미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구언약과 신언약의 차이점과 공통점 뭔가? 구언약은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고, 신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을 그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몸에서 일하게 하죠. 공통점은 뭐냐? 구약이나 신언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관계를 원한 그 공통점이시다. 그 개인적인 관계가 가장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11절과 14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마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 내가 듣지 아니할 거라.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권하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이 듣지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고 기도하지 말라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은 어떤 상태인가? 이 상태는 우리 세 가지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회개할 때를 이미 넘겼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오래 참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얘기하겠습니다.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깨하기를 우리가 그의 열매와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누군가에 의하여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생명의 위협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첫째의 방법은 도망가는 거,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가서 해결하는 거, 세 번째는 하느님으로 하여금 해결하게끔 하는 그 기도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름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